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새로운 부분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표적을 행해 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왔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요한의 시선이 무리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과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1장 가운데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 13장부터 17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장부터 17장까지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행해주신 여러 가지 일들과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에 가면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장에 가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6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장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 한 장 한 장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크게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영적인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13장에서 17장에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읽고 수많은 성도들이 큰 위로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이 말씀에 매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간에 일어나셔서 그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유대에서 종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방인 종들에게 시키는 아주 천한 일로 인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은 당황하였고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께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따라야 하는지,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적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자신들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모범과 아울러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어떤 사랑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밤에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자기의 택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자기의 사람들, 즉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염두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나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식사하는 중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발을 씻길 때에는 그것이 참으로 못마땅할 수도 있고 얼떨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하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것보다도 자신들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주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만찬에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이 모습을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붙잡아 두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들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그 밤에 식사하는 중간에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제자들의 영혼 가운데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강하게 새겨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치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에게 주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계속되는 가르침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연약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자 서로 다투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그들은 비겁하게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한낱 가련한 이 연약한 계집종에게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밤에 만찬이 끝나고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종이나 하는 그와 같은 발을 씻기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 그것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그렇게 거역하는 삶을 살 때에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로 이런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아이들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동료들과 직원들이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직장에 더 이상 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특별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한 모든 수고와 그 사랑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지겹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 마지막 이 제자들을 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실종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치근하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참으로 끊임없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배역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호소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진실로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면 그 천한 종들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경까지 내려가셔서 마치 우리에게 구걸 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곧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성격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의 집에 가서도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요한이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어떤 이적과 말씀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있음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섬김의 일 전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면은 다른 한 사건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 생각, 그것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이 말 앞에 주님의 섬김의 그 모범 앞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요한이 여기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아직 유다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 다 내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었을 때에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시간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나중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놀라운 변화들을 그가 관찰하였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처음에 주님과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서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그의 영혼 안에서 격렬한 영적인 다툼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마음의 번민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때에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되었고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 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유다의 영적인 과정을 추론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작은 일도 아니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유다를 향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이 유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는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충동할 때에 그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 탐욕, 자기 교만 그리고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 굴복하였고 우리 주님을 팔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하고 불행한 사건을 당시의 제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그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택한 그 제자가 진실로 그와 같은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주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죄악과 탐욕과 불신을 버리지 않은 이 가롯 유다의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큰 의무를 다시금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주님과 같이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택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가까이에서 주님께 물을 수 있었고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주님의 그런 가르침만 받은 자가 아니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재능이 있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전도대를 보낼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큰 능력을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까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그런 재능과 활동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하였고 그의 마음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죄의 유혹을 받았고 그 결과 사탄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이 있고 더 낫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유혹의 기회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못나거나 지혜가 없어서 또 지식이 없어서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활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의 재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열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우쭐했겠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 몰래 자기가 그것을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명하고 지혜 있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셨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이 가롯 유다였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승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유다는 주님을 따라가봤자 얻을 것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일찍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것을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교훈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유다처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26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자기의 그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량을 살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그 주신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유다가 걸었던 타락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그 유다의 불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길 때 그럴 때 유다는 진실로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다는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실 때에 주님을 경멸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요한의 말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말로만 주어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식사하는 중간에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가장 천한 일이었고 유대인 종이 아니라 이방인 종에게나 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행동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얼떨떨한 가운데 주님의 이 행동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주님께서 결코 이 일을 자기에게 행할 수 없다고 거부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8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할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주님은 그에게 너는 이미 목욕하였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었고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죄 씻음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목욕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진정한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은 자들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였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매일의 죄를 또한 회개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목욕한 자들이므로 그 몸이 이미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영원히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항상 죄의 유혹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의 더러움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짓는, 마음으로 짓는, 우리의 행위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우리 모든 죄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에 탐욕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힙니까? 우리는 먹을 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특별히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들에 빨리 달려가고 불의한 생각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악한 상상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 그 죄를 우리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부터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살펴보면, 돌이켜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 자신들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번민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탈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자유함과 또 영적인 거룩함을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이 비춰주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불의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을 매일매일 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죄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그런 악한 생각에서 이기적인 생각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죄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진실로 새 속에서 벗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함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화시켜 가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영적인 성숙을, 성장을 경험해 가는 그 어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점점 죄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고 성결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선생이 되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선생으로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도 없고 선생님으로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섬김을 실천하는 자라야 우리는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에 유다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부끄러워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실 때에 정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꼬꾸라져서 자기의 그 교만한 죄를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살피지 못하였고 그 결과 도리어 죄악에 충동되었고 주님을 팔려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보면서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이 곧 높아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범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정말 다른 사람이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만과 이기심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도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참된 구원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오지만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섬기는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임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섬김의 본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리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